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는 일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만져지고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것을 갖다 놓고 하나님을 비교해서 보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방식. 하나님 옆에 목자를 놓고 양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잘 인도하는지를 양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를 목자를 통해서 보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아버지를 하나님 옆에 놓기도 하고 때로는 반석을 때로는 방패를 때로는 산성을 하나님 옆에 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옆에 독수리를 놓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옆에 독수리를 놓는 좀 사진을 좀 비교해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어차피 안 보이니까 볼 수 없고 그다음 독수리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독수리하고 하나님하고 뭐 비슷한 대목이 좀 있습니까? 잘 안 보이죠. 왜냐하면 그 외모를 가지고 생김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좀 더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 주보에 제가 우리 장로님께 부탁을 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주보 주일 낮예배 순서 밑에 표가 있습니다. 표를 보십시오. 표에 제가 비교를 하나님이 비교하시는 말씀을 통해 비교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분이 잘 볼 수 있도록 표를 만들었는데요. 자 왼쪽 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맨 위칸 왼쪽 맨 위칸에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맨 위칸 오른쪽에는 마치 독수리가 여호와하고 독수리를 옆에 놓습니다. 10절은 여호와, 11절은 독수리, 다시 12절은 여호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독수리 맨 앞에 히브리 말 원어에 보면 마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치 거의 비슷하게 그 말입니다. 우리 말 마치라는 말이 거의 비슷하게. 여호와하고 하나님을 옆에다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하답니다. 무엇이 비슷할까요? 여러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보십시오. 여호와.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 10절 말씀 보면 특히 그 장소를 여러분 유의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그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장소가 황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지도상으로 보면은 아프리카 북단에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의 동북쪽 이집트의 동북쪽 끝에 보면 스웨즈 운하가 있고 스웨즈 운하를 건너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시나이 반도라는 게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 그리고 시나이 반도 오른쪽 위쪽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있게 됩니다. 국경이 이집트의 국경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와 가지고 시나이 반도 그 광야에서 머무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나시면은 구글 맵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사막 지역, 리비아, 나이지리아, 그런 나라들이 있는 그 북단에 아주 큰 사하라 사막이 있고 그 사하라 사막 북쪽, 그 아프리카 북쪽 오른쪽 끝에 보면 수에즈 운하를 건너 그 시나이 반도 그리고 더 오른쪽으로는 이라크, 이란이란 나라들이 있는 그 일대가 한 띠를 이루는 곳이 바로 아주 사막 지역. 연평균 강우량이 150mm를 넘지 못합니다. 그나마 그 비가 그 겨울에 이따금씩 오고 여름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지역. 우리도 지금 우리가 준 사막 지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캘리포니아 남가주도 연평균 강우량이 150mm 이하입니다. 그래서 사막에 속합지요. 근데 거기는 훨씬 더합니다. 여기하고는 지도상으로 놓고 보면 여기는 푸른 지역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구글 맵으로 보면. 근데 그쪽에는 푸른 지역이 거의 없어요. 지도상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아주 확대해서 자세히 보면은 군데군데 오아시스 같은 부분만 조금씩 있고 나머지는 완전히 황량한 돌 무더기가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모래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막 지역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황무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황무지라는 말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을 말합니다. 사람이 농사를 짓고 뭘 거두고 그래야 살지 않겠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땅. 짐승이 부르짖는 곳, 짐승들만 사는 곳 그런 뜻입니다. 짐승의 울음소리나 들리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그 지역에 가면 베드윈이라고 해서 유목민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의 한 지역에서 정착해서 머물고 살기는 어려운 여기저기 움직여 다니고 그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만 가까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곳 아주 불편하고 아니 사람 살기 위험한 곳입니다. 왜 이들이 여기 있죠? 이들이 지금 이들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여기 그 시나이 반도 광야 황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곳에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로 이끌어 가셔서 거기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원래 이들이 애굽 땅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들이 노예로 살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일단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은 광야 황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수리를 좀 보셔야 돼요. 옆에 놓인 독수리를 보시면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독수리의 아주 이 기이한 행동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보금자리라는 것은 독수리의 보금자리라는 것은 독수리는 날아다니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아주 높은 곳이라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벽, 높은 절벽에 움푹 패인 곳에다가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둥지를 틀고 거기서 알을 낳을 때쯤 전에는 둥지에다가 지푸라기 같은 나뭇가지 갖다가 이렇게 골격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지푸라기 같은 거 물어서 이렇게 깔고 그리고 부드러운 털, 부드러운 풀 같은 거 이렇게 잎사귀 같은 거 깔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에서 털을 뽑아가지고 마치 침대에 아주 부드러운 시트를 깔듯이 깔고 그 위에 알을 낳습니다. 매년 2월에서 4월 사이면은 산란 기간이라 알을 낳고 알을 품은 지 3일에가 되면 새끼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 새끼를 먹이를 물어다가 열심히 기릅니다. 기른 다음 어느 정도 이제 컸다. 그렇게 생각되면 독수리가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 이 어지럽힌다 하는 말인 히브리 말은 원래는요 깨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일깨우다, 깨우다, 일으키다, 격발시키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새끼들이 거기 안주하는 거를 깨우는 거예요. 어떻게 깨우느냐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의역을 해서 우리말로는 어지럽힌다 그러는데 둥지에 있는 부드러운 털들, 부드러운 털들을 다 밖으로 물어내버리고 그리고 새끼들을 거기 거주할 수 없게 만든다. 심지어 극한 경우에는 가시나무를 물어다가 안에다가 놓으면 가시 찔리니까 새끼들이 점점 밖으로 밀려나게 하는 그런 방식까지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가 나와 밀려나다가 살 수 없으니까 밀려나다가 마침내는 벼랑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이게 어지럽게 하는 독수리가 어지럽게 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독수리가 새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밀어내는 걸까요? 독수리를 왜 밀어내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이 독수리는 새끼를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황무지로 짐승이 부르짖는 그런 아주 황량한 땅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당신 백성들을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그런 경우들을 만나보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수없이 만나봤어요. 최근에도 저는 지금 벼랑에 떨어지는 그런 것을 만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과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어때요? 권사님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네, 복 받습니다. 네, 그럼요. 복 받지요.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구원 얻습니다. 생명 얻습니다. 영원한 것들을 얻습니다. 귀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요. 그게 완벽한 진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 삶 속에서 배우게 된대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불시험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광야로 내몰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의 둥지를 어지럽혀서 우리를 못 살게 만드는, 못 살게 만드는, 하나님 우리를 못 살게 만드는 분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당황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나는 아무 고난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광야로, 황무지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그 광야 같은 그 어려운 곳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왜 황무지로 인도할까요? 왜 고통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왜 하나님이 이따금 우리를 못 살게 만드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못 살게 하신 이유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 이 말씀 제대로 묵상하면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알 수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얼른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독수리. 독수리 두 번째 행동을 보십시오. 11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 다음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세요.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요 행동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독수리가 하는 이 두 번째 아주 기묘한 행동. 독수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덧붙여야 여러분 이해가 좀 쉬울 줄 압니다. 자, 독수리 둥지에서 살고 있는 새끼들의 사는 것을 살 수 없도록 못 살게 막 어지럽게 해서 내몰아서 새끼가 떨어지는 것까지가 시험이고 훈련이고 연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떨어집니다. 떨어진 다음.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때 독수리가 떨어질 때 독수리와 새끼와 함께 독수리 어미가 너풀거리면서 같이 떨어진답니다. 같이 떨어지다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날개를 펴서 받으며 그걸 업어서 올라가는 그 작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뭘 말하냐면요.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지금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독수리가 떨어질 때 새끼가 떨어질 때 독수리는 같이 너풀거리면서 떨어지다가 새끼를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받아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한참 올라간 다음엔 다시 또 떨어지죠. 다시 떨어뜨리면 새끼가 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떨어지면 그 위로 다시 너풀거리고 따라 내리다가 또 받고 업어서 올라가고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지면 다시 또 너풀거리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목적이 하나 있어요. 뭐겠어요 여러분? 새끼로 하여금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날갯짓을 가르치는 게 바로 그런 방식으로 한다. 여러분, 새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우리 입장이죠, 우리 입장. 절벽에서 못 살게 굴어서 밖으로 나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밖으로 나가보니까 이렇게 천길 낭떨어지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새끼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놀란 건 잠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공중에서 말이에요. 휙 떨어질 때. 여러분 혹시 떨어져 보셨어요? 저는 안 떨어져 봐서 모르겠는데 잘. 꿈에 떨어져 본 적 있어요. 꿈에 이렇게 떨어지면요. 와, 그냥 완전히 황홀한 거 있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러다가 깨고 뭐 이런 적이 뭐 한두 번 있었던 기억 나는데요. 어쨌든 떨어질 때 새끼가 떨어질 때 너무 놀래가지고 당황하는 것은 잠시고 무서워서 엄마 나 죽어 소리 지르고 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나면 처음에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나만 아니 아닐 거라고 막 부정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몸부림을 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새끼가요 떨어질 때 처음엔 놀라고 무서워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뭘 하겠어요 여러분? 뭘 할 것 같아요? 안 떨어지려고 날개를 펴서 발버둥을 쳐보지 않겠습니까? 날개를 발버둥 쳐도 안 되지 않겠어요? 이게 처음 되겠습니까? 안 되면 쭉 떨어지죠? 그럼 다시 새끼를 받아서 올라가서 또 떨어지고 그 과정을 수없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새끼가 떨어지다가 날갯짓을, 날개의 바람을 받아서 날아가죠. 이거를 위해서입니다. 이 훈련을 시키는 이 과정에서 독수리가 스스로 날아갈 수 있도록 창공을 날 수 있도록 여러분 독수리 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유심히 봐봤어요. 참새나 뭐 종달새 이런 작은 새들이 나는 거하고는 근본이 달라요. 독수리는 이렇게 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퍼덕 이렇게 납니다. 그러다가요 위로 올라간 다음에는 독수리가 날갯짓을 안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날려면 적어도 날갯짓을 해야잖아요. 그때 위에 어떤 정상에 올라가면 바람의 그 풍향의 속도에 따라서 그 각도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유유히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독수리가 나는 게요 떠다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아주 날갯짓. 이게요, 보통 새들은 바람이 세지면, 어느 정도 세지면, 태풍이 오면, 새들은 다 숨는 데입니다. 근데 독수리는 큰 바람이 오면 더 즐긴대요. 바다의 각도만 잡으면, 스스로 나니까, 그냥 뜨니까, 그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 그런 날갯짓이 어디서 올까요? 저절로? 아니에요.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큰 몸부림을 하고 죽을 뻔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터득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독수리가 어떻게 이런 훈련법을 알게 됐을까요?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그 새끼를 그런 식으로 훈련하는 법을 알았을까요? 배웠을까요? 그 독수리 나는 법을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법 강의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 참석을 했을까요? 어떻게 그걸 알까요? 아, 어미새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배워서 나도 그렇게 한다?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도 학자들은 그걸 못 찾아내고 있어요. 못 찾아내고 있어요. 어떻게 독수리가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아, 독수리 나는 법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들 또는 뭐 다른 동물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철새가 겨울이 되면 저 남쪽으로 갔다가 여름이 되면 저 북쪽으로 가고 한데 어떤 때는 수만 킬로를 날아다닙니다. 철새들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철새들 가운데 어미가 새끼를 데리고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전혀 따로 나는데도 똑같은 곳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말로 놀랍대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할까? 어떻게 그 먼 거리를 날아서 그렇게 거주지를 움직일까? 아직도 학자들은 그 중요한 그 방법, 원인 그런 걸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뭘까? 본능이라는 겁니다. 본능. 연어가 자기 태어난 곳에서 흘러내려와가지고 바다를 수천 키로 돌아다니다가 다시 알을 낳을 때면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어떻게 연어가 기억을 할까요? 그 장소를. 참으로 놀랍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그들 속에 심어두신 창조의 질서랍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이 창조의 질서를 그 미물들 속에 넣어두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냐?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만물의 미물에 지나지 않는 작은 짐승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신 그들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더 유익이 되게 할까?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그 방식이 훈련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스스로 이 어려운 과정을 선택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요, 젊어서 고생을 뭐 어떻게 한다고요? 사서 하지요, 사서. 돈 주고 사서 합니다. 진짜로 그런 거 안 해보셨다고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 다 해보셨어요. 여러분 학교에 돈 내고 왜 다니셨어요? 학교 다니는 거 좋아요? 고생스럽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요, 제가 잠이 좀 많았어요. 잠이 많은데 아침에 깨우는데 특히 아침 잠이 많아요. 아침 제가 그 사람들의 그 습관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저녁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아침이 약하고 저는 아침이 약합니다. 제가 아주 신학교 다니면서 그 새벽기도 훈련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렸을 때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어머니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머니가요 나중에 말로 하다가 안 되니까 입을 확 제끼고 막 밀어내고 그래서 학교 다녔어요 제가. 그 싫은, 그 이렇게 깨어나기 싫은데. 근데 제가 나중에 우리 아들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해? 내버려 두지 좀. 아, 좀 자유롭게. 지가 알아서 선택하게. 그러면 안 됩니까? 근데도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뭐 학교 다니는 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그게 우리 인격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우리 삶의 기술이 되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하니까 그 과정들이 어렵지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그냥 날마다 성장 잘하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미안하지만 우리 여러분 그렇게 못하잖아요. 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저렇게 훈련시키고 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인격으로 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이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그 고통스러운 시련 가운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옛날 성경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지금 훈련을 받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어서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는 그 영광을 얻게 된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11절 말씀해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연단을 받은 후에는 이 아름다운 것들을 얻게 된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그랬대요. 우리 예수님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이 말이 처음에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온전해져요? 이해 안 가시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데 무슨 온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고 그로 인해서 온전하게 됐대요. 하물며 우리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훈련의 과정 중에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하나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로 짐승이 부르짖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주로 하시는 일이 뭘까요?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뭘까요?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2절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인도 하나를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그렇게 하셨답니다. 아, 이 이야기를요, 독수리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아까 훈련 과정, 너풀거리며 독수리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없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들을 소개하는데 여러분이 초점을 가지고 보셔야 할 부분은 독수리 새끼가 땅에 떨어지면 그대로 떨어지면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상황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받으며 업으며 하는 이런 작업을 꼭 한답니다. 절대로 훈련하다가 잘못되도록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마지막을 책임지고 지켜내신다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셨어요. 내모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간순간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어요. 다른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들을 40년 동안 지켜내셨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꼭 하시는 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일, 보장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내. 여러분, 훈련을 왜 합니까? 훈련? 훈련을 죽이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죠. 훈련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근데 그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그만 그것을 내버려 두고 중간에 잘못되도록 허락을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낸다. 제가 한번 그 얘기했던 기억나는데요. 제가 수영을 어떻게 배웠냐면요. 우리 선배들이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인가요? 수영을 가르쳐 주겠다고 가자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저수지 가가지고 선배들이 이제 수영을 가르쳐 줘요. 들어가자고 그래서 선배들이 양 옆에서 붙잡고 이제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세요. 깊은 곳으로 들어가더니 자기들끼리 눈치를 나빠하더니 순식간 손을 놓고 뒤로 물러나버려요. 그래,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와! 후덕후덕 하면서 그냥 죽기 살기로 하다 보니까 뜨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수영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수영 잘 못합니다. 무슨 뭐, 배영이 어떻고, 종류도 잘 모르고, 딱 한 가지 압니다. 뜨는 법. 요거는 제가 확실합니다. 제가 물에서요, 2시간, 3시간도 떠봤어요. 잘 떠지더라고요. 왜요? 죽기 살기로 배워서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 선배들이 놓고 뒤로 물러나더니 그 이상은 안 가요. 뒤로 한 1m쯤 떨어져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꼭 가고 들어갈까 봐서 그러면 건져주려고. 마지막은 보장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 어린 청소년들이 일을 하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훈련할 때 그냥 무지하기로 내버려 두시고 하실까?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믿으세요. 반드시 지켜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이 과정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한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 당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세요. 우리가 어떤 훈련을 거치더라도 훈련 당할 때는 정말로 답답하고 힘들 줄 압니다.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음식을 먹어도 머리알 씻는 것 같은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호위하실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대상을 물론 여러분에게 합니다. 네, 저 자신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이 왜 나를 광야로 몰아가실까? 하나님이 왜 나를 못 살게 이렇게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잠을 못 이루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통스러운 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셔서 나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용기 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곁에 독수리를 놓아 독수리를 통해 하나님을 더 분명히 보도록 가르치시되 독수리가 그 새끼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일과 그걸 통해서 독수리 새끼를 어떻게 훈련하는 것과 그 훈련 과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켜내시는지를 다시 한번 포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어떤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능히 감당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